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이고요. 또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스크린을 준비하는데 요즘은 정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딱 치면 이거 그대로 나와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왜? 너무 잘 써놨어요. 그 어떤 신학자가 쓴 것보다 잘 써놨어요. 왜? 왜냐하면 수많은 신학자들의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앞으로 AI가 설교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데 좀 그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설교를 해야지. 자, 사순절 한번 볼까요? 사순절을 보면은 사순절이 뭐냐? 40일이라는 뜻으로 사순절 하는데 이제 부활인데 리을이 빠졌네.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로서 부활절 당일을 포함해가지고 7번의 주일을 주일날은 다 빼는 거예요. 썬데이는 다 빼고 역으로 계산하니까 40일.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고난을 기념하자는 차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사순절이 이제 지켜져 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종료주일이라는 시간인데 이 종료주일이 뭐냐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형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인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영을 해요. 왕이 임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죽으로 가신다고. 이 아이러니가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군중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그런데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일에 대한 기독교의 기념일인데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날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는 길은 너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 이 기념일이 종려주일인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종려주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겠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두 개의 단어, 고난과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포커스가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단어를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압니다. 우리의 고난 이야기, 우리의 죽음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하고 더 익숙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과 죽음의 주체,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내용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종료주일이 지켜지고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넘겨주시면 두 개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무게를 크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독특하며 유일하다. 이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독특하다는 것과 유일하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죽음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으로 독특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죽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예수님과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유일하다라는 건 뭐죠? 유일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과 겉으로 외형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예수님만의 유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특성과 유일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독특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무엇을 바꿔놨다고요? 세상의 틀을,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반대인 왼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는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무언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아셨다고요?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로에다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특하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고난과 죽음을 모르고 우연히 사고사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다가 우리가 갑자기 함정에 빠지듯이, 이게 함정이면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함정인 줄 모르고 빠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알고도 거기에 빠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죽음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블라블라블라블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줄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에게 알렸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쓸 당시, 이 본문 내용상에서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죠. 곧 다가올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고난의 길로 가고 있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누가 떠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떠미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떠밀어버린 거예요. 너 가서 죽어. 그러면 누가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자비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자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신 것이 아니라, 떠미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우회하지도 않고 바로 직진을 해서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죽음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자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여러분에게 몇 시 몇 분에 큰 사고가 여러분의 집에서 사고가 날 겁니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줬어요. 그럼 다른 집에 있어도 그 시간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보지요. 거기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죽어. 그러면은 다른 날은 몰라도 그 시간은 피해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회피해야 할 대상이고 가급적이면 멀리해야 될 대상인데 예수님에게는 그 고난과 죽음이 자발적인 거고 품은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원해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한번 역으로 성경을 통해서 추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힌트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은 못 나오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줄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받는다고 했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설명한다면은 그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중심자리는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종교라는 것은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는 종교 분리가 매우 중요한 원리인 거 아시죠? 종교 분리.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룰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분리가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었어요. 즉 유대 장로들과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 서기관들은 정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리더 그룹이 있었어요.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가 하나였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서 무엇이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억압하고 모멸감을 줬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참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역사의 죄인들이잖아요. 두고두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욕먹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지목해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를 박해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러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 해요?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시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했다고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그룹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났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출생을 말한 거예요. 출생.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낳듯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가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목해서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일 건데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런 말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집에서 주일만 되면 싸워요. 아내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오늘은 시댁 가자. 오늘은 놀러 가자. 오늘 애들하고 어디 가자. 거기다 대고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 이런 마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더라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고 써먹으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야. 이렇게 부르라고 대놓고 그들을 마귀라고 호칭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도 쓰셨으니까 우리도 써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순종하는 사람들 향해서. 안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던 이유와 내용과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형식적인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도 마치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한 그 말씀에는, 자, 예수님을 지금 고난받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마귀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는데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 하나는 죽음입니다. 마귀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무기를 인류 역사 내내 사용해가지고 다 쓰러뜨렸어요. 모든 인류를 쓰러뜨렸습니다. 어디로 쓰러뜨렸느냐? 마귀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융단폭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쓰러뜨리냐면 고난받고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함으로 쓰러뜨렸어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정확하게 그 영적인 실체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제자들과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요? 마귀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그 마귀가 이 인류를 지배하는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인데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지배했어요? 무엇을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는 고난만 보고 죽음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을 굶었어요. 아니요, 일주일을 굶었어요. 근데 일주일 굶었는데 그 다음에도 내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훔쳐서 배를 불려야 됩니까? 안 불려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그렇죠? 근데 나 혼자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래야 누가 하면요? 같이 하죠. 그게 바로 폭동이에요. 폭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걸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면은 너무 매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고난 앞에 장사 없거든요. 매 장사 없듯이 고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내게 불치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려다보내시는구나. 아멘!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다른 분은 몰라도 목사님만은 그냥 거룩하게 맨날 천국 이야기하셨던 목사님만은 깨끗하게 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한번 봅시다. 죽음 앞에 누가 대범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존재도 죽음 앞에서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다가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하고 떠나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죠. 욥이라는 인물 아시죠? 욥을 여러분 1장과 2장만 읽어보십시오. 욥에게 어떤 일이 닥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쳤죠. 우리는 욥처럼 당하지 않았으니까 욥을 자꾸 판단하는데 내가 욥이 입장에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이라도 고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뒤에 숨어서 우리 눈앞에 무엇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요? 뭐 어떤 특유의 무기? 고난과 죽음을 딱 앞에 딱 세워놓고는 인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요.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고난이 무섭지? 그런 죄를 지어. 죽음이 무섭지? 죄를 지어. 그 죄란 뭡니까? 인류 도덕적인 죄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무신론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없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이 있는가 봐라. 마치 제가 무신론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좀 너무해. 하면 여러분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자기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고난받게 하고 나를 죽음에 내몰겠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가 바로 나를 고난을 받게 하고 나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 무엇을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사단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봅시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처럼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님의 자격은 상실됩니까? 안 됩니까? 상실이 됩니다. 누구로서의 자격이에요?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단 한 번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자격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우리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자꾸 여러분의 우리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상상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신앙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감성팔이만 합니다.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냉철하게. 예수님도 자기가 당할 고난과 죽음 앞에서 냉정하게 보셨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마귀가 뒤에서 이 고난과 죽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이라고 무엇을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이거라 했는데 저거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뭘까요? 참 재밌죠? 마귀를 멸한다고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줄 딱 그어놨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하는 자예요?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뭐하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요?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된 존재가 마귀인데 그 마귀는 끊임없이 인류를 그렇게 몰아갔어요. 예수님까지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 고난과 죽음 앞에 어떤 인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까지도 그 안에 몰아넣어가지고 자 예수님 예수 너 보자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할 텐데 너 예수 하나님을 과연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해가지고 막 몰아붙였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라고 했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안 내려오셨어요. 왜요? 안 내려오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이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무엇을 여기다 박았니 여기다 박았니 뭐 이상하게 막 문제하는데 이거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또 있었느니 피를 얼마나 흘렸니 몇 리터를 흘렸니 이건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지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 내려와봐 그 말에 예수님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내려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뭐냐?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계획이 틀어져 안 틀어져요? 틀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뭐하는 가운데 있어요? 죄인으로 죄 속에 갇힌 사람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류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저거는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허물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독특성이고 유일성이고 자랑할 만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제는 마귀를 멸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귀를 수식하면서 앞에 뭐가 나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멸하는가? 무효화시켰는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류들이 죽음 앞에서 죄를 짓듯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서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고 통곡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진액을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했죠.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어떠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왜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내신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기독교의 신장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와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남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죽음 앞에서 죄를 지었듯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단 한 호흡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죄를 안 지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멸해버렸어요? 마귀를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잖아요. 자,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 그런 엄청난 파도의 물결이 인류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에요. 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 앞에 우리는 이런 답을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구약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쭉 써놨는데요. 이사야가 미리 써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는데 허물이 없고 죄악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았는데도 죄를 안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는 온통 다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란 말이에요. 뭐 앞에서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니까 채찍 맞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죄를 지어버리자. 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쉽게 던져버리는 우리 같은 이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고난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숙명은,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 다 누구의 고난과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놨어요. 함께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죄를 지음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죄를 완벽하게 이겨내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죄인들, 고난받으면 죄를 짓고 죽음 앞에서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우리들이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이래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배타적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비교 불가이고요. 대체 불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 길을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음, 고난도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분의 죽음도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앞에까지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반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반응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요? 제가 왜 이렇게 떨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도 믿음에 반응을 하게 하면 여러분들 감상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보장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나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겠지요. 여러분, 누가 내 안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특이하게요. 누군가를 미워해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살아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계속 내 안에 살아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행복한 일이죠.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끔찍합니까? 행복합니까?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무섭대요. 감시한다고. 남편이 나를 감시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들이 나를 감시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감시한대요. 감시로 들으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언제만 좋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만. 그래, 그 외에는요, 내 사적인 영역에 예수님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제발 좀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이 기간에는 나가 계세요. 이 기간은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내 사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문을 잠궈놓고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엄마가 두드립니다. 야, 뭐해, 밥 먹어.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로 딱 엽니다. 자식이 한 마디 딱 합니다. 왜 들어와? 나 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이놈의 자식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자식을 붙잡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자꾸 옆으로 세워놓고는 내가 허락할 때만 들어오세요. 출입증 받고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참해도 행복하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때문에 그 죄를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심파적으로 이제 가지 마십시오. 감상주의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누가 감당하러 갑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감당 못해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 하셨어요.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 믿고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 나가는 성도이지 어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를 비유하겠습니까?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에서 깨지고 상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다시 그분 힘 손 붙잡고 일어서고 다시 갈 수 있는 성도가 됐다라는 거.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웬만한 어려운 것들, 웬만한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